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쫓아다니리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저는 창립기념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이전 창립기념주일에 설교했던 것들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빠른 속도로 훑으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올해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훑어보던 중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시편 23편 가장 유명한 시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시편에 관해서 주일날 여러 차례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주일 설교에서 보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 해 내내 기억하고 살아갈 때 올 한 해도 거북이 걸음으로, 달팽이 걸음으로 꾸준히 자라가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목민들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정착해서 농업을 배우기까지 수세기 동안 초원에서 양떼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농업과 함께 유목을 같이 했습니다. 당연히 목축업에 요구되는 무한한 인내와 기술, 돌봄과 희생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표현할 때 양과 목자의 비유보다 더 적절한 비유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면 율법서서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하나님을 목자로 이스라엘을 양으로 비유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23편은 그 구약의 많은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원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신약에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1절을 원어와 영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로다.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합니다. 원어와 영어를 보면 두 개의 별개의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 앞에 어떤 접속사도 없습니다. 두 문장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는 독자가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가르쳐 주신 자신의 고유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first name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는 하지 않고 여호와는 하고 부릅니다. 거의 대부분 영어 성경은 여호와를 타이틀로 번역해서 The Lord, 주는이라고 번역합니다. 따라서 여호와가 암시하는 언약 백성의 의미, 친밀감의 의미, 신실하심의 의미, 이런 많은 의미가 번역 과정에서 상실되고 맙니다. 우리말 성경은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한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여호와를 부르면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다 하지 않고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적용했던 목자라는 개념을 담대하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곧 이어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이시기에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충실한 번역은 나는 부족한 형편과 처지에 있지 않으리라. I shall not be in want. 아주 소수 성경만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합니다. I shall not want가 아니라 I shall not be in want.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부족한 상황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어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어떤 목자이신지 전원의 장면들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2절과 3절 초반부를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도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도다. 역시 세 개의 다른 문장입니다. 여기 나의 영혼을 했을 때 My soul 하는 표현, 오늘날 신약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육신과 대비되는 그러한 의미의 영혼, 영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나를 가리키고 나의 속사람, 나의 정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선한 목자는 어디에 가면 풀이 신선하고 두텁고 푸른지 잘 압니다. 양들은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가서 좋은 꼴을 충분히 먹게 합니다. 물 먹이러 갈 때는 조용한 물가로 인도해서 경계하지 않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고 쉴 수 있게 해줍니다. 양들을 잘 먹이고 마실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양들을 소생시킵니다. 상쾌하고 힘이 나게 합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고백한 겁니다. 물론 다윗은 이론적인 거 떠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당시는 오늘처럼 신학 교리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만난 하나님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물론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은 육신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축복, 이 모두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되 좋은 곳으로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떡과 성령의 생수를 주셔서 우리의 영을 건강케 하시고 죽었던 영혼, 병들었던 영혼, 말랐던 영혼들 소생시키십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실제 삶에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소생되는 영혼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물이 없고 가시 덤불 뿐인 광야를 고통스럽게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리라.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리라 작정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매일 아침에 개인 경건 시간을 통해서 싱싱한 꼴을 먹는 거예요. 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푸른 초장의 누임을 받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 선하신 주님 말씀과 기도로 따라갈 때, 동행할 때 우리는 그 삶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과 개인의 경건 시간을 통해서 양들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영혼이 소생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아무리 분주한 세상에 살아도 매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때를 따라 눕고 쉬며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3절 후반부를 보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 의의 길, 문자 그대로의 의미, 똑바른 길입니다. 항상 우리 신약을 잘 아는 사람들은 구약시대 백성들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때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날 이해하는 것으로 구약 말씀을 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했을 때 이 원어 표현을 보면은 똑바른 길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늘 영적으로 해석하지를 않았습니다. 똑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조금 전에 내 영혼을 했을 때 영혼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영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 속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늘 곧은 길로, 똑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양떼들의 자질과 열성에 상관없이 옳은 길, 직선길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명예와 평판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자신을 배반하고 홀대했지만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늘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 뿌리치고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이름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조롱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선대하십니다. 이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아무리 좁고 험한 길로 인도하셔도 우리가 주님과 같이 타고 가는 배에 어떤 풍랑과 파도가 몰아쳐도 그 길이 옳은 길인 것을 믿고 또 주님이 우리 앞서 가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속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잘 가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로 인도하시건 겁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릅니다. You 하고 부릅니다.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 성경은 존칭법 때문에 You라고 당신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주께서 주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원어 표현이 3인칭인지 아니면은 앞에다 놓고 말하는 2인칭인지 구별할 재주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을 같이 봐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4절을 원어와 영어를 순서대로 번역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이다. 왜? 주께서,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니이다.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고원지대는 모두 초원이 아닙니다. 늘 초원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여름과 건기가 되면은 겨울과 봄의 초장이었던 곳들도 황량한 광야로 돌변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비치 못하게 음침한 골짜기, 위험한 계곡,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밝은 가로등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가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못 가면은 끝이 꼬부라진 지팡이로 자신들을 끌어들이고 늑대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면 끝에 쇠가 박힌 곤봉 막대기로 쫓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선한 목자는 늘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안 편안하게 하시고 위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선한 목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한 곳에 머물면서 좋은 꼴을 먹고 잔잔한 물을 마시고 쉬고 싶은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이리저리 몰고 다니십니다. 때로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맹수들이 있는 음침한 계곡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뱀과 전갈이 숨어있는 땡볕의 건조한 사막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사람이었지만은 남달리 삶의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끈질긴 추적과 이방인 왕들의 끈질긴 추적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마음 중심에서 믿었기 때문에 깎아지른 절벽길을 걸어갈 때에도 칠흑과 같은 밤길을 갈 때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지팡이가 자신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땅을 방황하면서 객으로 살고 적과 싸울 때에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막대기가 자신을 대신해서 그들을 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언약의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물론 양들이 이리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목자 되신 주님 바짝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것을 의지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던 다윗은 이제 비유를 바꿔서 주님을 큰 잔치의 호스트로 자신을 잔치의 주빈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5절을 보시면 주께서 하고 시작합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나이다. 주께서 당신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호시탐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내게 잔치상을 차리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는 귀빈에게 하시듯이 내 머리에 향수를 섞은 올리브 기름을 부으시나이다. 그리고 내 잔에 포도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나이다. 다윗은 쫓겨다니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유 있고 흥겹고 풍성한 잔치를 누렸다고 합니다. 지금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유유자적하고 풍성한 복된 삶을 누렸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사무엘하 17장에 기록된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고백을 했는지 모릅니다. 살기 등등한 압살롬에게 쫓겨서 마하나임으로 도망갔을 때 그곳에서 전혀 예상치 않게 바르실레와 다른 두 사람이 진수 상천을 차려서 자신을 왕으로 대접한 것, 그것을 생각하고 이 고백을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다윗은 고난도 많이 받았지만은 또한 주님의 각별한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늘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이 선대하셔서 늘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아니라 정말 주체할 수 없이 잔이 넘치게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 때 이스라엘 왕국은 최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나무와 같다고 하시면서 겨자나무는 주변에 있는 텃밭들 식물, 텃밭에 있는 식물들 가운데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면은 주위에 있는 슈럽들, 관목들 가운데 가장 크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많았던 도시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또 메대 왕국과 로마 제국과 그리스 제국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애굽과 같이 광대하게 만들지를 않으신 거예요. 초라한 겨자나무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그런 식물들보다는 크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르는 모든 백성들 동일하게 선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늘 이웃을 선대하고 사는 겁니다. 언제 허락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높이실 것을, 주체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높이실 것 믿고 십자가의 길 피하지 말고 매일 묵묵히 두벅두벅 걸어가야 됩니다. 6절을 마지막 절입니다. 원어에 충실하게 순서대로 번역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앞에 있는 부사를 뒤로 번역하고 뒤에 있는 부사를 앞으로 번역합니다마는 거기 영어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진실로 하고 시작합니다. 정령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말에서 주의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마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나를 따르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 따르리라 원어 표현에 가깝게 번역한 영어 성경들을 보면 follow라고 하지 않고 pursue라고 번역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건 아무리 도망가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집요하게 추적해서 따라 잡으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더 실감나게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은 pursue라고 하지 않고 dog이라고 합니다. 개가 끈질기게 귀찮게 나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끝까지 쫓아다니라. 아무리 내가 떨쳐버리려고 해도 나 하나님 선하심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나를 그렇게 끝까지 쫓아다니시리라.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바로 앞절에서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동안 나를 따르리라 했는데, 내가 세상에 사는 기간 내내 나를 따르리라 했는데, 이제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합니다. 내가 죽고 난 후까지도 나는 영원히 거하리라. 자신의 의지도 표현하지만은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을 믿는 확신, 소망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절에서 여호와는 하고 시작했는데 6절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하고 끝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의 신실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평생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자신을 따를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실제로 체험했기에 더욱더 믿었습니다. 어느 것이 닭이고 달걀이냐 따질 필요가 없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당연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고백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을 떠나서도 여호와와 영원히 거할 것이다. 물론 지금 이 세상에서도 여호와와 영원히 같이 살겠다. 우리 믿음의 최종 시금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집요하게 쫓아다닌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 로마서 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인간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 모든 종류의 환난 여기 다 요약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기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너 그거 해갖고 밥 먹고 살겠느냐? 너 지금 밥도 먹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아파서 죽겠는데 교회 가서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소리 듣지 않는 거예요. 누가 여기 놀러 와도 그 사람과 같이 놀러 다니느라고 주일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거 발로 차버리고 그리고 딴짓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여호와인 것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행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위선된 삶이 몸에 밴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20세, 30세, 40세 돼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이 보면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오만 고백을 다 하는데 실제 삶에서 보면은 주님을 발톱의 때로 여기는 거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 믿지 않으면은 고백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이라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위선적인 얘기하는 거 습관이 든 사람은 도대체 변화될 가능성이 드뭅니다. 우리 나중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자인 것을 분명히 믿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에 내내 거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어이구, 나는 접근할 수 없는 분이다. 이런 생각만 하신 분은 없습니까? 만약에 주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을 믿고 사셨다면은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랑의 1차적인 표현은 뭐라고 믿고 살아오셨습니까? 진실로 주님은 여러분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이셨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에 처했을 때도 여러분 믿음의 정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습니까? 주님을 따라 제자도의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사면 초가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기뻐하시는 뜻이고 온전하신 뜻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면은 무조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을 하나도 모른다는 가장 큰 증거가 그렇습니다. 왜? 제가 늘 고백했듯이 우리는 쓸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고쳐야 될 것이 수천 수만 가지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들이거든요. 우리를 고쳐가셔야 되는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만 인도하시면 우리는 고침을 받지를 못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불의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참 믿음의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모든 게 형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생전 믿음에서 자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사면 초가로 처하게 될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고 두려움에 처하게 하실 때 그때 우리의 참 믿음의 테스트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죽음의 골짜기로 통과하게 하시고 막막한 사면 초가로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영원히 푸른 초장에서 사시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곁에서 인도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막대기와 지팡이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에게 눈을 고정하고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맑고 유쾌한 날이 올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다,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 하는 것 믿어야 됩니다. 올해 첫 주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주보 제일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논농사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밭농사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과실농사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가축농사 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그러한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거할 때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원수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이다. 그리고 또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인도하심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사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때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잔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지상에서도 평생 누리고 그리고 나중 영원토록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